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그 장면이죠.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예사롭지 않고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서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따 뒤에서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성경 해석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이제 본문을 우리가 대하고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또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일반적으로 통하는 그 기독교적인 그 프레임에 해당하는 말들, 대표성이 있는 말들이 있죠. 말하자면 교리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뭐 기독교적인 스테이트먼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그 스테이트먼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그것과 조금 배치가 되는 것 같고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 그러면 일단 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경향이 크지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고 더 깨달으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은 좀 잘 안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것인데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유일한 구세주가 되어주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유일하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다. 그랬는데 그리고 그 결론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당연히 죄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보시면은 누구의 죄든지 사하라. 그러면 사하여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 보러 사하라라는 거죠? 나보러 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본문을 읽는 나가, 내가 사하라라는 거죠. 자,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만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내게 있다, 내게도 있다 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 펄쩍펄쩍 뛰었죠. 참람하도다 막 이러면서. 자, 우리는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은 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용서된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펄쩍펄쩍 뛰실 수 없는 이유가 그 말씀은 그 다른 누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 물론 금방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일반적인 어떤 우리의 대표성의 그 스테이트먼트들에다가 이렇게 끼워 맞추시면 안 된다 이거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입장 표명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주이시고 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완성자이십니다. 뭐 이런 등등의 대표성 있는 말들을 알고 계시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본문을 읽으실 때마다 그냥 나의 그 몇 개 안 되는 스테이트먼트들에다가 다 끼워 맞춰서 성경을 이해하려 그러면은 이 말씀의 세계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말씀의 영향을 받을 수 없겠죠?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살아서 입체적으로 잘할 수가 없겠죠.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 어떤 신조, 어떤 그 입장 표명의 문장들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계속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말씀을 보는 눈을 가리웁니다. 아주 슬픈 일이죠.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달리면 말씀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먼저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 때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먼저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당일 저녁에 제자들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이날 새벽에는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보셨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새벽에 그 동산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를 보면은 세 번의 예수님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여인들과 만남이고요. 그 다음에 또 시몬 베드로와의 만남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네 번의 만남이 있은 후에 이제 제자들과 다섯 번째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그 아주 가까운 제자 동료이기도 하고 또 가까이 함께 지냈던 그 인간 동료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의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 제자들은 아직 믿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살아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거기서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함께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자기들 이제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당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 또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이건 너무나 또 생소한 사건이고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 이것에 대한 또 자신들이 잘 모르는 무지로 말미암은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이었겠죠. 그러니까 서로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끼리 모여서 우리 좀 모이자, 이게 무섭고 두려울 때는 혼자 있으면 더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허리케인 어마가 오고 그럴 때 우리 같이 막 모여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모였습니다. 아마 학자들은 이들이 모인 곳이 이제 그 며칠 전에 마지막 만찬을 가졌던 그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점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사건이 역사 속에 분명히 시작된 그때, 그리고 그 후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는 부활의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하고 믿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었는데, 그런데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요? 들은 말로는 아무런 위로도 영향도 받지 못한다. 그냥 내가 살았던 그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이다. 아직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두려울 뿐입니다. 이제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 또 부활의 의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의 의미, 이런 걸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내가 믿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인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입장 표명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그것은 내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두려운 삶을 살았더라면 그러면은 이 말을 들은 다음에도 믿기는 믿는데, 믿는다고는 말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두려운 삶을 살고 있을 것이고, 의심 많은 삶을 살았더라면 그 말을 들은 후 듣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겠지만 계속 의심 많은 삶을 살 것이고, 염려 많고 화가 많고 뭐 잔소리 많은 그런 삶을 살았더라면 계속해서 그럴 것입니다. 삶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왜 그럴까요? 말씀과 부딪히지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는 왜 변화가 안 될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만났느냐, 말씀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느냐, 지금 그 중대한 대목이 거기에 걸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종교적 입장 표명하는 정도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러나 부활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럴 수밖에 없는 내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뭐 이게 잘못됐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가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에 계속 빠져있는, 그죠? 제자들 껐득하면 두려워했었는데 계속 오늘도 똑같이 두렵습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방 안에 나타나셔서 인사하시죠.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게 도대체 연결이 되는 말씀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그걸 파헤쳐 봐야 됩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분이 하신 이 두 말씀이 제자들에게 지금 굉장히 중대한 전환점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요한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70년 초대교회를 정말 눈동자처럼 지켜본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을 쓸 때 사도 요한은, 아, 지금 이 초대교회 70년이 흘러오면서 과연 성도들에게 어떠한 지금 약점이 지금 노출되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 사람들의 신앙의 성장이 막혀 있는가, 분명히 그것을 문제의식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하는데 왜 이럴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아,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그 말씀, 나를 붙들지 말라. 그리고 오늘 또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 그리고 또 의심 많은 도마를 출연시키는 이유도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분명히 약점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사도 요한은 이 부활장 이후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샬롬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라는 그 말씀에서 그치지 않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밖으로, 지금 두려워서 안에 숨었는데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터프하신 거죠. 그죠? 아마 제자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움찔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거기에 하도 어두워가지고 그 방안이 잘 보이시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죠? 문 잠그고 있을 필요 없다, 지금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문 밖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오히려 잠긴 문 안, 그들의 모임에 평강이 없으면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강 없음,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문을 잠가 걸고 뭐 안에 숨었든지, 그래서 안전하다고 잠깐 느낄지 몰라도 여전히 두려운 것이죠. 왜요? 평강이 없기 때문이죠. 내 안에 평강의 능력이 없음이,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현실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저절로 나의 문 밖에 현실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경험입니다. 두려움 안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기 안이 두려운 실제인 것입니다. 내 안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참 고도의 거짓말을 정말 잘합니다. 속이죠. 뭐라고 속입니까? 너는 괜찮아. 세상이 문제야, 세상. 그리고 세상의 문제들만 쭉 열거해서 다 보여주죠.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들 뉴스를 통해서 보게 하죠. 그러면 정말 두렵죠. 총기 사건, 또 무슨 전쟁, 또 기아,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무리 북새통 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다. 평강 없는 내가 두려운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삽니까? 내가, 내 존재가 나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걱정과 불안에 대해서 그래서 참 세상에서 하는 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 소개하면 좀 재밌습니다. 걱정, 내가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거래요. 또 내가 하는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는 거래요. 그리고 22%는 아주 사소한 것을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4%는 어찌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데, 그거 해결 안 되는 건데, 그죠? 그러면은 합이 몇 퍼센트죠? 96%. 어떻게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열거할 수 있었는지 저는 그 근거를 의심하고 있지만 하여튼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4% 정도만 걱정할 가치가 있다. 지금 이런 말이죠. 그러니 불필요한 걱정 96% 하지 않고 힘을 잘 비축해 두면 내가 진짜 걱정할 만한 그 가치 있는 걱정들 4% 그거 내가 마주하고 극복할 힘이 생기지 않겠느냐. 뭐 이런 논리예요. 뭐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쓰러지셔서 병원에 들어가신 후에 뭐 보통 걱정이 많으신 게 아니더라고요. 사사건건 걱정이세요. 그래서 제 동생이 이 말을 들려드렸대요. 그러니까 야, 그거 참 말이 된다. 논리적이신 분이니까 아마 설득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도 여전히 걱정은 똑같으시더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려고 지금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 말씀은 이겁니다. 불필요한 두려움이 있든 없든 해야 할 걱정이 있든 없든 내가 주는 평강을 맛보아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네 문 밖으로 나가봐라 이것입니다. 지금 내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극복하지 못해서 아닙니까? 안 나가봤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가보라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평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은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이 잘 조화되고 또 질서도 잘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선을 이룬 상태를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화와 질서가 그 안에 굉장히 잘 이렇게 정돈되어 있고 이루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이룰 수는 없죠. 지금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 해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한 선의 완성의 상태가 우리 약속되어 있죠. 그 약속되어 있는 상태를 나갈 때 그 선의 조화와 질서에 이룬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평강을 살짝이라도 진짜를 맛보면 아 이것이구나 하고 그 완성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 삶을 힘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고 삶의 활력이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평강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넘어서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를 넘어서서 나아가서 만나는 것들을 도전해 보는 것이고 마주대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때 자 이제 편안하지?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네 삶을 잘 돌보고 가까운 데 있는 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모아서 이렇게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평강 입었으면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라도 도피하지 말아라. 피하지 말아라. 그리고 대면해라. 물론 당장 대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시간차를 두고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지혜에 관한 문제이죠. 또 오래 참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만나야 할 문제라면 만나야 하는 것이죠. 도망간다고 그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활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평강을 입고 나를 넘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삶.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받으라 하신 후에 누구의 죄든지 사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지금 매우 생소한 지금 상황 속에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숨어 있는데 갑자기 확 나타나신 것도 지금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확 나타나신 것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시는데 뭔가 우리에게 정말 새로움이 있는 일어나는 그러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오는 그런 역동적인 무언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생소한 거죠. 생소한데 주님께서 이렇게 숨을 내쉴 때 이 모습이 성경의 어디 부분과 좀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연결되거나 같이 이렇게 연상이 되거나 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셨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을 모아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자신의 숨을 그 존재에 불어넣으셨더니 살아있는 존재가 되더라, 생명이 되더라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육체만 가지고 온전한 존재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숨결을 입어야 온전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라는 건 거기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이 사실인 것입니다. 아마 우리 아주 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알만한 그 우리 정말 그 훌륭한 가수로 소문난 그 밥 딜런이라는 분이 있죠. 밥 딜런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가사를 그 정말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인류를 위한 또 인권을 위한 또 반전을 위한 그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가사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미상도 그 음악 부분에서 우리 받는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 있죠. 그게 또 7개나 받았고 2016년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가사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근데 이분은 이제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하죠, 시상식에. 하여튼 좀 미국 팝계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1997년도 9월에 이탈리아 볼로나라는 곳에서 35만 명의 그 카톨릭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아주 대규모의 락 콘서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밥 딜런이 출연했고요. 그다음에 성 바오로 2세도 그때 당시에 교황이었던 그 2세도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불렀던 노래 중에 Blowing in the Wind라는 그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제가 그 가사를 1절만 한번 좀 보여드리고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사람이라고 불리울 수 있을까? 사람다워질까? 이런 말이겠죠. 흰 비둘기는 얼마나 많은 바다를 건너야 모래밭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포탄이 날아다녀야 영원히 포탄 사용이 금지될 수 있을까? 친구여, 그 대답은 불어오는 바람 속에 있다네. 그 답은 불어오는 바람 속에 있다네. 몇 절 더 있는데요. 다 후렴은 해답은 불어오는 바람결에 있다. 이렇게 끝납니다. 말하자면 그냥 시인의 고백이고 통찰입니다. 이 노래를 열창하고 난 후에 교황 바오로 2세가 젊은이들 앞에서 짧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인생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밥 딜런은 해답이 바람 속에 실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 바람은 모든 것에 의해 망각 속으로 흩어져 버리는 바람이 아닙니다. 그 바람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숨결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자 그 많던 젊은이들이 열광하면서 박수로 또 갈채로 박수갈채로 그 환호했다고 해요. 정말 진리의 말씀이죠. 시인은 시인대로 그것을 아름답게 표현했고 말씀 전하는 자는 그것을 잘 실체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이렇게 길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좀 잘 말하면 한 문장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저의 능력 없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줄구장창 그냥 이렇게 설명을 해야 또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봐서. 네. 첫 창조로 인간이 어떻게 완전해집니까? 하나님의 숨으로. 재창조, 우리 구원받은 부활의 생명을 입은 존재는 어떻게 온전하여집니까? 예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숨결로. 지금 그림이 딱 맞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령 없으면 우리 부활의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숨결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는 모습은 우리가 부활의 그 큰 축복을 잘 누리라고, 그것이 바로 사람다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남은 생을 살아가죠. 그러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의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라. 그러면 사하여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을 사도 요한은 무엇으로 설명했다고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라. 그러면 사하여질 것이다. 마치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고 아시는 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인간이 서로에게 용서하는 문제를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들어보면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베드로가 형제가 자기에게 잘못했는데 몇 번 용서해 줄까요? 자꾸 잘못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죠? 유명한 말씀. 70번씩 7번 해줘라. 이게 끝없이 해주란 말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숫자니까, 완전한 숫자니까 완전하고, 10이란 말은 또 충만한 숫자니까 완전하고 충만하게 해줘라, 끝없이 해줘라라는 뜻이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봐주지 못해서 고발했습니다. 그랬더니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어떻게 했죠? 몰수. 그리고 너도 잠시가 아니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도 옥에 들어가야 되겠다. 옥에 넣었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결코 아버지께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뭐라고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말하죠. 말씀합니다.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먼트에다 끼우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해석이? 아, 이거 주님의 용서를 받으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자꾸 그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용서해주고 누구에게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실질적인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가이드가 되는 말씀인지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먼저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의미를 깨우쳐야 어떠한 교리든지 어떠한 스테이트먼트든지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등불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큰 말씀이거든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경우의 수들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머리 복잡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이게 경우가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막 이러는데, 제가 이제 줄여서 말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나한테 죄를 졌어요. 내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잘못을 그 사람이 인정을 할 때예요. 거기에 한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인정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내게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 내게 잘못했다고 말하기 사과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아, 괜찮아. 내가 용서해야지 뭐. 아니, 잘못했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용서한다라는 의미가 그게 뭡니까? 용서는 쌍방이 합의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근데 합의가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미리 해줍니까? 물론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준비는 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과 내가 대화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 그러고 사과의 뜻을 표하면 내가 얼른 받아줘야지. 이렇게 준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 전까지는 용서는 아니에요. 끝까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 잊어버려지나요? 안 잊어버려지나요? 제가 너무나 명확한 질문을 하니까 막 당황스러우시죠? 안 잊어버려집니다. 20년, 3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져요.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생각날 때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 생각날 때 용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줘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그러니까 대화하자, 또 도닥여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내가 참 마음이 아팠어. 이렇게 말을 해줘야 그 사람이 아,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알고 용서를 빌지 않겠습니까? 잘못했다. 그럼 그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서로 말미암아 그 둘과의 관계는 새로운 삶의, 새로운 부활의 생명의 차원으로 간다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안 하세요. 왜 안 하시는지 아세요? 두려워서. 내 마음으로 처리해버리지 뭐. 아유, 뭐 나만 모른 척하면, 뭐 나만 넘어가면. 그러니까 숱하게 가족들끼리도 상처를 받고 상처가 없는 척하고 이렇게 딱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 삶이 나이가 들수록 얼마나 고달파지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사실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경험했고 또 그것을 아직도 미해결 문제가 있긴 있고요. 또 해결된 문제도 있는데 그것의 대조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아, 내가 미해결된 문제도 내가 이렇게 해결해 가야 되겠구나라는 삶의 방향성이 그 일을 해결해 봄으로써 잡혔습니다. 제가 십수년 전에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십수년 전에 저의 제 집사람한테 이렇게 참 잘못한 게 있었어요. 오랫동안. 근데 저는 제가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아, 이게 이 사람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겠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했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이게 십몇 년 전, 20년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 내가 끄집어내가지고 잘못했다고 말한 게 굉장히 쑥스럽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사실 용기도 안 나죠. 근데 어느 날 제가 밥을 먹으면서 밥상머리에서는 인심이 후하잖아요. 내가 용서를 기대하면서 여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한 번도 당신한테 이 일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말한 것 같지가 않다. 근데 내가 진짜 당신이 용서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말았는데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 더듬으면서 얘기했습니다. 했더니 됐다고 내가 이제 이 일 가지고 당신한테 서운함 갖지 않겠다고 딱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대화의 순간은 한 15초? 그런데 그 15초의 순간이 저의 인생을 얼마나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게 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살면서 상처받는 일이 있거나 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 용서를 해줘야 되겠다는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100%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못을 하시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접근해서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식사 사드릴게요. 이렇게 할 때 아, 저 사람이 지금 상처받아서 지금 저러는 거야? 내가 뭔가라도 얘기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돈은 제가 내겠습니다. 이것이 용서하는 삶입니다. 진짜 용서입니다. 마음으로 용서?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로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길티 필링이 있고 죄책감이 있어요. 예수님께 막 기도했어요. 제가 이 사람을 뭐 백동욱 집사님에게 내가 상처를 줬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가슴 아파하면서 막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이 어느 날 얘야 이제 됐다.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셔서 제가 자유함을 확 얻었습니다. 와, 이제 됐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시다니.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입니까? 아니라고 좀 말씀을 좀 해보세요. 아니라고. 아니죠. 아니죠. 내가 당사자에게 가서 빌어야죠. 왜 못합니까?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내가 용서를 빌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면박 주고 나 용서 안 해줘! 라고 말할까 봐. 그러나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용서를 빌었는데도 안 받아주면 또 내가 용서할 준비를 용서 빌을 준비를 해야 돼요. 하면서도 이제 나는 이 문제는 내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용서를 진심으로 빌었다면 진심으로 그냥 가짜로 이렇게 말 한마디로 툭 던지면서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한다면 그러면 그 문제는 내게서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 때 내가 다시 한번 용서를 빌 수 있는 세컨드 찬스는 너무나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당사자 간에 말하자면 합의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해놓고 왜 예수님 앞에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냐 이거죠. 그 사실은 용서하신 거 아닌데 착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뉘지든지 사해야 사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당사자한테 가서 말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고서는 용서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까? 쉬운 예가 영화 미량이죠. 제가 여러 번 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말씀드린 지 또 좀 얼마 됐으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이 대표적으로 정말 기독교 용서에 대한 오해를 잘 통찰력 있게 보여주는 영화죠. 유괴범이 어린아이를 유괴했습니다. 그래서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붙들려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엄마인 그 죽은 아이의 엄마인 시내는 아이를 잃고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남편도 잃었는데 아이까지 또 잃은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삶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내가 만나면 혹시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줘야지. 내가 평생 미워할 수는 없다 그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면회를 갔는데 반전이 일어나죠. 그 만난 범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정말 참 맨날 그 죄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더라. 그래서 자기가 너무나 기쁘고 자유로운 삶을 여기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시내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이 엄마도 하나님을 믿게 되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시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해요. 너무나 당황스러웠겠죠. 그리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폭발하죠. 돌아가는 길에 그냥 분노가 폭발하면서 내가 용서를 안 해줬는데 무슨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줘? 그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야? 하고 막 고함을 지르죠. 시내의 말은 정확한 말입니다. 이 죄수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용서인 줄로 착각했던 건 그 사람 잘못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이죠. 자유함 가운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를 죽인 아이의 엄마가 자기를 찾아오면 내가 어떻게? 그러나 그 사람 앞에 무릎 꿇고 백배사죄하고 나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지은 자이지만 나는 당신께 진실로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비는 것. 그 용기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주시고 삶에 힘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용서받았다고 착각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정말 너무나도 얼토당토하는 기독교에 변질되고 아주 이상의 쭈그러진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영화를 만든 이창호 감독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옳고 통찰력이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기독교를 깔려고 했던, 아니 죄송합니다, 속어가 갑자기 나와버렸는데 그런 의도는 없었다라고 진실하게 말하는 그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신의 입장에서도 내가 무조건 용서해 주러 가야지, 이건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서 자기가 결정해야 될 문제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는 하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자기를 새롭게 해서 새 힘을 주셨다면, 만약에 그 새 힘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속 미워해야죠. 힘들어하고 억울하고 복수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는 삶을 살라라고 지금 하시는 바로 이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 빌고 어떻게 용서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의 방향성을 붙들고 있으셔야 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성령 받으면 용서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소개하십니다. 그러면 진짜 죄 없어진다. 죄가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 방해물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서로의 관계를 굉장히 방해하고 파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죄를 삭혀주니까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 가운데는 그 관계가 정말 아름답게 빚어질 수밖에 없죠. 이것이 부활신앙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끄는 모습입니다. 자, 부활신앙이 우리를 이끄는 두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처음에 샬롬,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나를 넘어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주면 그 죄는 사하여진다. 너희들 간의 그 관계에 거침돌이 없어진다. 그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용서 빌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에 살아있는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나를 넘어서지 않는 신앙은 죽었다고 말을 해도 되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용서를 해주지도 않고 용서를 빌지도 않는 그런 삶은 관계에 완전히 요새 그 흔한 말로 적폐를 쌓고 사는 것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두 말씀 우리가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부활의 축복의 신앙으로 충만하시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